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이끌어내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이 시간 크게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러 이곳에 나왔사오니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2권 제8장 32항부터 제8장 38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제8장 도덕적 율법 10계명의 설명 32항입니다. 넷째 계명은 어느 정도까지 외면적 규정을 초월한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둘째와 셋째 이유들은 이거 31항에서 우리가 다룬 것들입니다. 고대의 그림자로 돌릴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안식일은 폐지되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일정한 날에 모여 말씀을 들으며 신비의 떡을 떼며 공중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과 노동자들의 노고를 쉬게 해야 합니다. 주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셨을 때에 이 두 가지 점을 생각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이 말은 안식일 계명이 폐지되었지만은 여전히 이 두 가지 내용은 유효하여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만 봐도 증거가 많습니다. 여기 처음 것은 일정한 날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그 증거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에서 둘째 이유를, 그러니까 두 번째 것에 대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인들과 노동자들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신명기 5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숨을 돌리리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이 폐지되었지만은 일정한 날로 모이는 것, 그리고 하인들과 노동자들을 쉬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집회를 우리에게 명령하며 우리는 일상 경험으로 모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압니다. 그러나 집회 제도와 일정한 날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일정한 날이 없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초대교회에 모이는 날짜를 주일로 이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며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예정과 규정이 없이는 적절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교회가 즉시 혼란과 파멸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께서 유대인들의 곤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우리도 같은 곤란을 느낀다면 아무도 이 일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우리의 지극히 현명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일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에도 유의하셨던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가 날들의 구별을 철폐하고 매일 모이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런 질문도 얼마든지 하겠지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매일 모이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영적 지혜를 위해서는 매일 얼마만큼 시간을 배정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래서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서 매일 모일 수 없고 사랑의 원칙이 그들에게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무슨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 주신 질서에 복종하지 않을 것인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일날 모이라고 신약시대에서는 그렇게 섭리 가운데 정해 주었다면 우리가 그날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33항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까닭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무슨 까닭에 주일을 지키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들뜬 사람들이 주일에 관해서 소동을 일으킴으로, 여기 들뜬 사람들은요, 칼빈 당시에 안식일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제네바에 있으면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뭐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나는 부득이 이 문제를 길게 논합니다. 그들은 바로 소동을 일으킨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날들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교의 정신을 받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날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유대교를 초월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모이는 것은 구약시대처럼 의식으로서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지정해 준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은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모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존스 목사님은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분명한 사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주간의 첫날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바꾼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조명 또는 어떤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그 경우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변화는 정말로 온전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찬미를 드리며 송축할 위대한 날이 주간의 첫날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그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모이게 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성령의 섭리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엄격하고 신중한 의식으로서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주일을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영적 신비가 상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교회 내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대책으로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도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며 그것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라고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그래서 갈라디아 신자들이 아직도 날들을 지키니 자기는 그들 사이에서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니냐고 염려합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말씀. 그리고 날을 서로 구별하는 것은 미신이라고 로마 신자들에게 단언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존 머리가 주석한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 머리는 이렇게 주석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견해는 일부 신자는 과거의 의식을 행했던 성일들이 영원히 거룩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이들은 의식 제도가 사라진과 동시에 의례의 준수도 폐지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즉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 그들은 아직도 옛 제도에서 새 제도로의 변화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다시 사도의 관용과 요구를 주목해야 한다. 그런 이런 연약한 자들도 날들을 구별하는 자들이죠. 교회의 믿음과 친교의 공동체로 영접해야 한다고 말한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은 조금 전에 언급한 주일에 관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어떻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누가 깨닫지 못하겠는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일에 관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사도바울이 말한 것을 다 이해한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칼빈이 말한 것입니다. 그가 상대한 사람들은 지키는 목적을 사회 및 교회의 질서에 두지 않고 영적인 일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보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그만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주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 노동을 쉰 것은 육체 노동이 거룩한 연구와 명상을 방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중히 그날을 지킴으로써 옛적에 권장된 신비적 의식들을 존중하느라고 일종의 소심에서 오는 상상을 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것도 말씀드리면은 주일에 관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은 구약시대처럼 날들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날에 대한 이 어리석은 구별을 비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사회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합법적 날짜 선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가 세운 교회들은 이 목적으로 안식일을 보존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왕요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사도가 통렬하게 책망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를 구분하는 행위이지 결코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평화를 돕기 위해서 나를 정당하게 선택하여 지정하는 행위가 아닌 것이다. 사실 사도가 세운 교회들에서는 안식일이 이런 목적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모으는 것도 그날에 하라고 지정했습니다. 주일에 하라고 그랬죠. 미신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주일보다 유대인들의 성일들의 위험성이 더 많았습니다. 미신을 없앨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성의를 제쳐놓았고 교회의 예절과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다른 날을 제정한 것입니다. 안식일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그 이유 중에 바로 미신을 없애기 위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3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일의 영적 준수. 그러나 고대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일로 안식일을 대신한 데는 신중한 고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고대인들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꾼 데에는 신중한 고려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유적으로 주일로 바꾼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고대의 안식일이 대표한 저 진정한 안식은 주의 부활에서 그 목적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를 끝낸 그날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림자였던 의식을 고수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됩니다. 여기 칼빈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은 바로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예표하는 참 안식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 의식을 고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더 이상 안식일 의식을 고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일곱이라는 수를 고집해서 교회를 거기에 속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날에 엄숙히 모이는 교회들도 미신만 없으면 나는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만을 생각할 때에 거기는 미신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상징으로 전달된 것 같이 예표로 전달된 것 같이 우리에게는 그림자 없이 진리가 제시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쉬는 영원한 안식을 평생 명상해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각각 개인적으로 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활동을 부지런히 그리고 경건하게 명상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들으며 성례전을 집행하며 공중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제정한 합법적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이리하여 거짓 예언자들의 너절한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그들은 수백 년 전에 유대교적 견해를 사람들에게 감염시켰습니다. 이 계명의 의식적 부분만이 가로열고 그들의 소위 제7일의 지정만이 가로닫고 폐지된 것이고 도덕적 부분은 즉 일의 가운데 하루를 정하는 것은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의미로 날을 변경했을 뿐이고 그날을 거룩하다고 하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여기 대단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 영어 원문을 보고서 요약하자면은 계명의 의식적 부분만이 폐지된 것이고 도덕적 부분은 남아있다고 하는 주장은 유대인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 같이 그날의 신비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이런 사상을 가르침으로써 이익을 얻습니다. 자기들의 교회 규정을 고집하는 자들의 미신은 유대인 이상이요 세갑절이나 더 유치하고 육적인 안식일 미신입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당시의 사람들을 책망한 말은 현대의 그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이사야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58장 13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견지해야 하는 일반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즉 우리들 사이에서 경건이 소멸하거나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성회에 부지런히 출석하며 그러니까 신앙적인 집회에 또 신앙적인 예배에 부지런히 출석하며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도울 수 있는 외면적 보조수단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칼빈은 우리들은 부지런히 신앙적인 집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섯째 계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35항 이 계명은 범위가 넓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5계명이죠.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경륜이 유지되는 것을 기뻐하시므로 우리는 그가 정하신 상하 등급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며 경의와 복종과 감사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5계명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제5계명이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멸시, 고집, 배은 등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손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의미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할 때에 그는 그들이 받아야 할 경의를 의미할 뿐 아니라 그들의 봉사에 대해서 당연히 보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 어른을 인정하라는 이 교훈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성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강경히 반대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을 원치 않지요. 우리 위에 누가 있는 것도 원치 않고 또 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라 이런 거 우리 타락한 부패한 본성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은 높은 자리를 갈망하는 생각이 가득해서 다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패한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아랫자리에 서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아랫자리에 서는 것이 못마땅한데 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라 하니까 얼마나 더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윗자리 가운데서도 그 본질상 가장 인자하고 남의 시기도 가장 받지 않는 종류를 예로 드십니다. 그게 이제 부모인 것이지요. 그리고 제5계명에 윗사람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윗사람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더 쉽게 부드럽게 만들어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은 거기 이제 조금 고분고분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더 쉽게 부드럽게 만들어 복종하는 습성이 생기도록 인도하실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가장 용인하기 쉬운 복종으로 우리를 훈련하셔서 점점 모든 합법적 복종이 습성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해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종하는 이유는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상위에 두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자기의 이름을 영어 원문에는 자기의 권위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뭐 이름이나 권위나 다 똑같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나눠주셔서 그 위치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등의 칭호는 이런 이름은 오랫동안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칭호 중에 어느 것을 들든지 반드시 우리는 곧 그의 순음성을 연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나눠주시는 사람들을 자기의 광채의 불꽃으로 빛나게 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정도에 따라 눈에 띄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인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죠. 우리의 아버지인 사람은 이유 없이 거룩한 칭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어떤 신적인 것을 영어 어문에는 신적인 특성이 어떤 것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적의 특성이 어떤 것을 그에게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어떤 권위 또 하나님의 어떤 이름의 어떤 것들을 이제 좀 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나 주가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예에 어느 정도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항 명령.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여기서 한 일반적 원칙을 세우셨다는 것을 영어 원문에 This Universal Rule 이랬는데요. 보편적인 원칙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보편적인 원칙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35항에서 말한 것이죠. 그게 바로 보편적인 원칙, 즉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의 임명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 위에 놓인 것처럼 알면 우리는 그에게 경외와 복종과 감사를 드리며 그 밖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웃어른이 이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을 잘 따지죠. 그래서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되면 무시해버립니다. 칼빈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도 존경해야 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지위에 있게 된 것이며 이 일이 우리가 그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자연 자체도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반항이나 고집으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귀괴한 동물입니다.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몬스터입니다. 영어 원문에 몬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물이라는 뜻이죠. 고집으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녀들은 다 귀괴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기를 낳아준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공경에 경의와 복종과 감사의 세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말한 것은 율법에 첨가된 여러 말씀을 보아도 분명히 바릅니다. 주께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처음 부분인 경의를 확인합니다. 즉 멸시와 박대를 벌하십니다. 또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자녀에 대해서 사형을 명하심으로써 둘째 부분인 복종을 확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부모를 후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존경의 셋째 부분인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계명을 언급할 때마다 복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7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약속, 장려하는 의미로 약속이 첨가되었다. 제5계명에는 약속이 있지요. 그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복종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더 잘 알리시리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것은 약속이 붙은 첫째 계명이라고 한 의도는 에베소서 6장 2절 이 말을 바늘로 삼아 무감각한 우리를 깨우려는 것입니다. 이미 첫째 판에 주어진 약속들은 어느 한 계명에 국한되지 않고 율법 전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제5계명에 있는 약속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십니다. 땅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증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오랫동안 받아 즐길 수 있는 장수를 약속하심으로써 자기의 호의를 증명하시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의 뜻은 부모를 공경하여 나의 호의의 보증으로서 너희의 소유가 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장수하면서 그 소유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자들에게는 지구 전체가 축복하여 있으므로 현세 생활을 하나님의 한 축복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 이 말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온 땅이 축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영어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현세 삶은 하나님의 축복들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장수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증거라는 의미에서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나 고대 유대인들에게나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은 그 자체의 축복이 내포했다고 약속하시지 않지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수는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알리는 한 관습적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산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호의를 나타내 보여주는 일반적인 상징이라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에게 장수는 하나님의 호의를 보여주는 일반적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무슨 행복이고 축복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에게 복종하는 아들이 미성년으로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자주 있더라도 그렇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인데도 어린 나이에 죽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지요. 여기서 칼빈이 왜 이 말을 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천평밖에 약속하시지 않은 사람에게 10만평이나 주시듯이 요지부동한 자세로 끝까지 약속을 실현하십니다. 요컨대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으며 장수는 하나님의 호의를 증거하는 때에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에 대해서 자기의 호의를 죽음을 통해서 훨씬 더 풍부하고 확실하게 증언하시며 실제로 증명하십니다. 제38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협,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현세의 축복을 약속하는 현세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주께서는 동시에 고집세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저주를 피할 수 없으리라고 암시하십니다. 이 계명이 확실히 시행되도록 주께서는 그런 자들을 모두 사형에 해당한다고 율법에서 선언하시고 처벌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판결을 교묘하게 피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했어든지 벌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많이 전쟁했으나 개인 싸움에서 죽으며 혹은 다른 더 드문 방법으로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거의 모두가 이 경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고령에 이르기까지 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지는 모르나 불순종하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고령에 이르기까지 장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겨우 살아가며 앞에서 더욱 큰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때에는 경건한 자녀들에게 약속된 축복에 결코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고 순종하는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질 축복에는 결단코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하려는, 주 안에서 공경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대한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미 설정된 원칙을 보아서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앉아있는 높은 자리는 주께서 주신 것이며 그들에게는 주의 영의 일부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한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더 높으신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한 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우리를 자극하여 율법을 어기게 한다면, 죄를 범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를 참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외인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것에까지 순종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군왕들과 귀족들과 그 밖의 각종 장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저들이 윗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위세로 하나님의 숭엄성을 끌어내린다는 것은 부끄럽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들이 장사한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높으시기 때문이며 그들은 마땅히 우리를 높으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기 맨 마지막 문장이 대단히 참 중요한 그런 문장입니다. 그들은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래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는 의무는 뭐냐? 그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배워나가면서 또한 그 말씀대로 더욱더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저희들이 도전을 받게 되옵나이다. 참으로 저희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또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